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빈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이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이, 내 속에 무엇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말씀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세상을 살았던 방법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의 그 세상을 살았던 걸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했다, 고난 속에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좀 쉽게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또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든 우리든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사도들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그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분들이야 사도니까 의례의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니까 좀 그들보다는 좀 뒤떨어진 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그 생활을 좀 합리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은 하나님 같은 분이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우리도 지금 역시 믿고 또 순종고자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세상의 어떤 문화와 형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형편들 얘기 좀 다르다. 그것뿐이지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그분들이 사는 것하고 뭔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는 그분들 사도들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믿음에 온전히 순종치를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타협하고 또 좀 양보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든가 뭔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살았던 것을 보면은 사실 어떤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었죠. 고집스럽게도 오직 하나만을 주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분들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워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한 길만을 걸어갔던 그게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들 뭐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 길로만 한 분에게만 집약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뭔가 좀 어떤 저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예수님 목, 또 이 어쩌 부분에서는 이건 나의 목, 이렇게 어떤 삶을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 또는 나를 위한 삶 이렇게 구분해 살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그 삶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주님의 모습이 복음 묻어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뭔가 양보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삶에 젖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 이 양보와 타협이란 게 없었는데 이 항상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좀 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모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돌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이 오직 하나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붙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서가지고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서가지고 신문 받고 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사도니까 의례이 뭐 그런 그 결과를 받는 거,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리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이분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하는 그 믿음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그분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들과 비해 볼 때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항상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삶이 기준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 항상 이러한 작업이 계속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 문제점들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아그리파 왕에 섰지만은 그 바울이 붙들린 것이 분명히 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붙들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려가지고 지금은 아그리파 왕에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게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바울이 이렇게 붙들리지를 아니했다면은 과연 아그리파 왕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결국 이 아그리파 왕이 서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라고는 한 사람을 그런 고난으로 지금 밀어넣고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뭐냐면 우리 개인의 그 문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행편이나 내 개인 사정을 우리가 내어놓고 내 사정은 이러이러한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도무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은 내 한 개인의 몸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그 전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나를 불러 쓰시는 것, 그걸 위해서라면 때론 내가 넘어지는 길로도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실 것이고 또 내 뜻과 내 계획을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를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지를 아니한다면 우린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굉장히 고민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욥처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재앙으로 고난으로 밀어붙입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요 개인 한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부 한 사람을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지금의 내 삶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못을 딱 박아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 한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살려놨다는 것, 이쪽으로 보내시고 저쪽으로 보내시고 이런 일 저를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이시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신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하나 희생하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다. 그게 오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딱 서가지고 그 개인의 입장만 한번 딱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억울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고난받는 것이 어떤 한두 번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뭐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가고 도망을 쳐야 되고 쫓겨나가야 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주를 증거했고 복음 말했고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뿐인데 나 다가오는 것은 이건 멸시고 쫓겨다니는 것이고 죽음이 위기고, 그러니 그 바울 개인의 입장이 딱 놓고 온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사람아 그게 다 당신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야, 당신 통해서 주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왜 하필이면 남니까? 그것도 교도로 하면 되지 왜 나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합니까? 이런 불만이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나눠갑시다. 왜 그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밀어붙입니까? 왜 나만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피해의식, 그런 게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믿음에 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에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떠냐 그 말이죠. 나에게 어떤 힘든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에 그런 일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어떤 부끄러운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얘기하고 주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한 대로 바울이 안 붙들리면은 바울이 그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아그립방에 끌려 나오지 아니하면은 과연 어떻게 아그립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결국은 바울이 붙들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 항상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게 신앙에 나온 모습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아그립바 왕에 붙들린 위기 상황이죠. 사실은 위기 상황인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타협을 하거나 뭔가 좀 양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가. 사실 위기 상황에서 나온 말이 그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말은 굉장히 그 담대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18절까지 내용 보면은 뭔가 기죽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풀려나고자 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게 바울을 담대하게 했는데 그 신자가 죽는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뭐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게 만드는 겁니까? 예,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더 좀 가까운 그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예? 부활이죠. 예. 예. 죽어도 산다는 그래 세상에 볼 때도 이게 어이없는 일이고 그게 말 같지는 그런 소리지만 사실 죽어도 산다 이건 기독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혀 미치도 맞지 않은 그러한 것이고 어떻게 볼 때는 뭔가 좀 애매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어도 산다. 왜? 주님 부활했으니까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다는 게 겁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했다고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그립방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면 어째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았다 이걸 말하니까 그걸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왜 안 믿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 왜 이걸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바울의 담대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죽음이 내 마지막이 아니다. 죽는다는 끝이 아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산다는 이것이 바울을 그처럼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붙들린 상태에서 위기의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주님을 전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그 주님을 평소에 말했던 그 말이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다는 것. 그걸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요, 부활을 믿든 천국을 믿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믿는 사람답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은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내 행동이 일체가 되어지는 그렇게 처신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배우고 습득하는 그게 결코 아니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예비하고 뭐 행동하는 그 몇 가지 것을 찍어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신앙은 내 삶에 내 행동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학원 가가지고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들은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 경험했고 만났고 알고 깨달았던 그 예수님, 내게 있으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실제로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만난 그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에 내가 그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우리가 그 주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된 그런 분으로서 예수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교회의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배운 거 그게 우리에게 전부냐. 만약에 후자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좀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 하미니. 이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그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 이유는 뭔가 내 개인 사정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나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바울을 사환과 주님의 사환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를 전하시겠다는 거, 이게 그분의 뜻이었다, 그게 바울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흔히 예수님을 봤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증거하고 뭘 자랑을 합니까? 예수를 본 자기의 신앙을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을 자극 끌어내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다는 이걸 세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봤다, 그런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사도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나를 본 너 자신을 증거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에게 나타나줘 나를 증거하라는 거, 그게 예수님 뜻이거든요. 그걸 안다면은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는 분이다는 거, 이걸 증거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옳은 시각이에요. 바울이 그걸 증거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환으로 삼고 증인 삼아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신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게 바울의 모습이죠.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자꾸 행동적인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영광과 찬송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싶어 알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뭘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더라.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를 알게 하시더라. 뭐 때문에 그렇노? 나를 사환 삼으려고, 나를 증인 삼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게 신앙의 옳은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있고 나서 뭘 해도 하려고 하시라 그 말이죠. 먼저 주님의 영광, 감사함, 찬송함, 이게 내 속에 펄펄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뭘 할 때에 뭘 해도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길로는 안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이 우리가 뭘 하겠다고 설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으로 나아갈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 우리가 그 좀 신자로서 자기 주제를 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제를 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자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10절부터 11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열심인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아주 뭐 죽이려고 길을 쓰는 감은 예하시오 모든 막 그 가편에 뭐 자기 손을 다 들었고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붙들어서 형벌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힘, 내가 한번 하나님 지키겠다 이런 얘기죠. 마치 내가 정의를 지키겠노라 이것처럼 자기 힘으로서 하나님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내 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일한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일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나서가지고 안 하면은 이건 엉망이 돼버린다 이런 식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기 전과 믿는 후에 바울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얘기죠. 전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뒤바뀐 것이죠. 17절 18절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어서 뜨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를 세워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를 알기 전에 성품 그대로 일했다면은 어떤 모습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믿기 전에 그 식으로 일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힘도 없겠지만은 잡아다가 뒤지고 볶으면서 부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옛날식으로 막 그냥 설쳤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말할 때에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왜 이 부활을 안 믿노 엉터리다 이런 식이 아니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뭐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라기보다도 자기의 주제를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십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았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게 없으면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날 세웠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없으면 그 인간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사도바울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무작정 잡아 죽여야 된다 이리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붙들어다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이랑 알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해 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심판권을 바울이 직접 행사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뭔가 심판권이라는 거 이걸 행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다 이것은 신자 입장에 볼 땐 굉장히 악한 거지 않습니까? 불신앙 그런 사람 아마 신자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단 그러면서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심판 행하면서 당 너는 신자가 아니야 막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세우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심판자가 아니고 사환으로 점원으로 사환으로 증인을 세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심판자가 사환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환으로.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옆 사람에게서 뭔가 잘못된 그런 신앙이 보이면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게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알게 하신 그분을 전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입은 궁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심정이 아닐까 그리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를 만났다면 주님께 받은 것은 궁휼과 자비와 은혜와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성도를 만날 때에 그 마음에서 잘라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더 애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힘쓰는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처지인데 그런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는가 그게 자기를 아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사환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궁휼, 사랑,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녀를 키우면서도 직장에 일하면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모든 일에서 다 담겨져 그들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환이고 증거자예요. 주님을 증거하라 그래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난 또 깨달은 그런 성도라면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하심 이걸 깨달은 그런 신자라면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걸 아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날 세워 일하신다는 것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대로 보이게 아니겠는가 이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 같으면은 우리가 주를 얘기하고 또 주를 알고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들 또 사랑들 긍휼하심들 용서하심들 이걸 우리가 드러내지를 못하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온유와 인내와 겸손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는 것이 없고 서로 목청을 높이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더 열심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이런 걸로 드러나기보다도 나에게서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 모습이 보이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오셨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나 같은 자에게도 그걸 아는 것이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성도를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도가 세상 어떻게 살았던가 그 사도가 살았던 그것을 우리 살펴가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 부활을 믿는 가운데에서 담대함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환 주님의 증언 그 역할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를 말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세워졌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사도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사도가 살았던 그 삶을 놓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 우리는 주를 말만 했을 뿐 주님 가신 길을 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모습과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환과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강건케 주시옵소서. 사도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역시 그들의 삶을 뒤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